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의 중요한 또 구원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이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서는 안 될 일, 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될 일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런 삶을 살기를 도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지를 몇 가지 다시 알려줍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15절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 앞에까지의 내용,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면 주의하여라는 표현, 자세히 주의하여, 이 표현이 우리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주의하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자세히 샅샅이 살펴보다, 그리고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라,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형이고 능동태이면서 명령형을 사용했어요. 이 히라브에서,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바울이 그런즉 주의하여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당신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냥 단 한 번 생각날 때 가끔, 그리고 누군가 자극했을 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을 때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부지불식간에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쉼 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거나 주의하라는 거,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주의하여 보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 가지를 추구해야 된다면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다음 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하고 연결돼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다섯 가지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마치 기초 같은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그런 논조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어서 잠언 3장입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바울이 지혜로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야기했는데, 그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인생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해하실까,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실까를 늘 염두에 두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죠. 매일같이 우리가 성도표에 따라서 읽습니다. 열심을 내서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때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나 혹은 이 안개 속 같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그렇게 읽습니까? 맞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만 읽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바른 성경 읽기, 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제1차적인 목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의 근원인, 모든 해답의 근원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설교도 하는 거고. 거기서 포커스가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이 끼어 들어오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삶이 이렇게 펼쳐질 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가듯 그렇게 밀려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갸우뚱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지?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말씀 읽기, 신앙이라면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든 저렇게 인도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자연스럽게 기꺼이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런 자가 먼저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해답들이, 또 우리의 인생에 가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 정답,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지라 라고 말한 바울이 두 번째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세월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 분, 초,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시작으로부터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 그 시간 개념이 아닌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기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회라고 번역된 그런 말이 여기서 말하는 세월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아끼라 이 말은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번 나뇌주가 있죠. 세월을 아끼라의 2. 그 밑에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월은 기회라고 번역을 했고 아끼라라는 말은 사라라는 말을 구입해라. buying 혹은 redeem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속해라, 속량하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했는데 원뜻은 기회를 어떤 나한테 주어진 특별한 시간들을 구원해 내라, 속량하라, 사내라, 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냥 시간을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초를 아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을 특별히 악한 세력으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악으로 흘러가는 그런 많은 일들을 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건져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특별히 아끼라라는 말은요, 중간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명령형이고. 이 헬라어 어법에서 중간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의 영향이 상대방에게도 미치고 나에게도 미칠 때 쓰는 말이에요. 오묘한 말이죠. 그런 용법이라고도 하죠. 영어에서는. 그 법이 나에게 고스란히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만 미치지 않고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좋은 유익을 주는 것. 예를 들어 고3 수험생이 자기에게 맡겨진 수업 그 3년이라는 시간,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에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공부해서 부단한 노력으로 애를 썼더니 원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 그럼 가는 것이 그가 얻는 혜택이죠. 이럴 때 쓰는 용법입니다. 그런 말로 아끼라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그런 마음, 세월을 건져 올리는 마음, 세월을 속량하는 그런 태도로 살면 그것의 결과물이 곧 당신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첫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첫 출발점에서 문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모습들, 믿는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린 이런 착각을 해요. 믿으면 다 오케이. 믿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 돼야 돼 라는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단지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처음 믿은 그 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아끼라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단순히 한번 구원받았다고요 그냥 신앙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기회 이걸 끄집어내야 구원해내야 속량해내야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야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리딤 구속해야 영생을 립 살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신앙을 건져 올리면서 구속하면서 속량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근데 그 양과 염소 비유의 핵심은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도운 사람에게는 양의 복을,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지만 그렇게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그냥 자기 혼자 사는데 급급했던 사람에게는 염소의 범주에 들어가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비유가 있지요.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를 작은 자에게 돕는 것이고 나를 돕는 것이다. 작은 자에게 돕지 않는 것이고 나를 돕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너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지금 사는 그 순간 그저 너를 위해서 살고 너의 개인의 관심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만 사는 삶이라면 염소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특별히 악한 세대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눠준 사람, 그렇게 시간을 굳이 낭비한 사람, 그렇게 일부러 자기 것을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건져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더불어 그 시간은 그렇게 건져올린 사람에게도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산 그 결과물이다. 따라서 양의 범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 세상과 세상이 살고 있는 방식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그 다음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건져 올리라, 시간을 건져 올리라, 구속하라, 이런 말이죠.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악한 때와 시절을 쫓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세상이 흘러가는 세태 속에 내가 거기에 끼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풍조 속에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뛰어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존재,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 칠지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바보다, 왜 저렇게 미련한가, 왜 저렇게 멍청이처럼 사는가, 손가락질 당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혹은 불안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손해도 보고 좀 더 돌아가고 더 기다리고 그리고 더 당하고 더 내려놓는, 포기하는,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죠. 그러나 딱 한 분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번 눈 한번 찡긋거리면서 내가 너 알아, 괜찮아 토닥거리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시대 속에,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정말 시간을 건져올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고 사는 모습,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 이하, 17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15, 16절의 말,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정말 구원의 사람이 되라. 구속받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한 바울이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17절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자의 원래 그 원문의 의미는 지혜로운 자를 반대말로 써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않은 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롭다라는 말, 그래서 그 지혜롭지 않은 자의 그 지혜롭다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 원래 뜻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내 삶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서 아주 능숙하게 아는 것, 이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반대말로 쓰인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똑같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너무 능숙해서, 너무 어리석음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출중한 이런 표현이 이 뉘앙스에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데 치달아서 죽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모든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중요한 구원의 원리,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처럼 말하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의 결론 부위에 딱 처음 하는 말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내용들을 쭉 서술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하에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단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지금까지 이야기의 내용들을 쭉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야 되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일상의 태도예요. 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느 사람들과 다른 생활 양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별된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 차원 다른, 아니 한 차원 높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죠. 저 사람 도대체 뭐, 왜 저렇게 다른 삶을 살지? 저 사람 저렇게 무엇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 그게 호기심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구속하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괜히 묻지 마세요. 이거 하나면 다입니다.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삶을 구별하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여 오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이외, 이거 이상 뭐 다른 걸 우리가 구할 게 있겠습니까? 그걸 구하면, 그걸 찾으면, 그렇게 살면 사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가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건져내는 삶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8절입니다. 시작. 아,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데 술 취함 모습하고 또 비교를 하며 대조를 합니다. 왜? 현상이 비슷하거든요. 사람은 보통 누구든지 자기가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경험으로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는 막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엄마를 보채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유일하게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관없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취해 있을 때, 특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뭐 수술을 위해서 마취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알코올에 의해 중독됐다든지, 그러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조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신경계가 마비가 되어서 더 이상 아웃 오브 컨트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게 술 취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현상이 비슷해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걸 뜻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걸 뜻해요.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하게 차여서, 완전히 들어차서 자신의 의지를 내리고 꺾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쭉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방법, 지혜가 있고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이 이하에 나오는 씨와 참이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 방법,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방법, 능력, 그 원인을 제공하는 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이건 수동형으로 되어 있고요. 동일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앞부분에 말했던 내용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단 한 번 일회적으로 경험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도 역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살아내야 하고 오늘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충만하기를. 매일 엎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날로 새롭게 되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는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끝이 없는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반복해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단조롭죠.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해내는 게 신앙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루틴을 이기는 게 신앙이에요.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을 그냥 미련할 만큼 정말 정말 미련한 것처럼 해내는 것, 꾸준함,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매일매일 간구하십시오. 미련하게 간구하십시오. 또 간구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절, 20절에 그러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월을 건져 올리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삶. 어떤 삶인가?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그대로 단순하게 하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가끔 들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들어간 게 없는데, 마신 게 없는데 저렇게 가물을 즐기나. 예배 시간에 뛰며 찬양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 언뜻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과거 오래전에 예배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뭔가 몰라서 그렇죠. 무언가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다른 차원의 예배,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의 노래, 이런 노래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월을 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시간 그렇게 지루하고 힘든데.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시간을 소위 말하는 크로노스적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시간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또 가장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표현하는 모습일 겁니다. 젊은 날 골방에서 기타를 메고 2시간, 3시간 아무도 없지만 혼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목 놓아 불렀던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올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일이 되고 사역이 되면서 그런 기쁨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밴드와 아름다운 합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곡을 이렇게 멋지게 해석해서 부를까? 이런 거에 빠져서 예배 본질을 놓쳤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만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익숙한 습관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저 해왔던 일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을 소위 말하는 킬링타임, 죽이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와 천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 내 영생, 내 온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 예배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그런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지혜롭고 세월을 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에 있어서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복종하라 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다음 주에 나눌 22절 이하 부부 사이, 그 다음 부모와 아이 사이,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 나오는 그 관계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결론 같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조건입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하는가? 무슨 조건은 왜 무엇 때문에 복종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무언가 내가 그 사람 아래에 들어가서 잘 섬길 때는 보통은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 얻어내려고. 소위 말하는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급부로 받을 거야 라는 기대 심리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그렇죠. 어느 날 이렇게 퉁명스럽게 늘 말하던 딸이 갑자기 살갑게 카톡을 보내거나 찾아와서 제 옆에 와서 말을 하면 그건 벌써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보통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무언가 내가 주었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 없이 단지 당신이 그리스도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 때문에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언가 반대급부를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주어질 거다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 속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서로 피차. 여러분, 성경은요 일방통행이 없어요. 위아래,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위아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뭐 글쎄요, 다 양방통행입니다. 서로 상호관계예요. 누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 동등한 관계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위아래를 규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위아래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하나님 관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피차, 서로.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서로 대상이죠.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는 말은요, 멈마 아래에 두라, 하위에 배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묘한 동사인데 능동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복종을 하는데 억지로 외압에 의해서, 어떤 위압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것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고 지혜 있는 삶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복종하는 게 뭘까? 복종하는 게 뭘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복종하는 건 사랑하는 관계구나. 이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이직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사랑하는 건 복종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해서 회개를 했어요. 아,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당연히 복종도 못하고 있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구나.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내가 뜻했던 대로 뭐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계속해서 저 사람들을 속으로 정죄하고 있었구나. 복종은커녕 비난하고 있었구나. 당연히 사랑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 안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을 돕고 기꺼이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 안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처럼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라도,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라고 도전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더 어느 때보다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을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거룩함, 기도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하게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더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리 늘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기에 복종하는 사람, 사랑하기에 온전히 섬기는 사람, 기꺼이 낮아져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월을 건져 올리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에 복종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